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이 되었다 생각하면 뭔가 선한 교훈을 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소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또는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려 시도합니다. 또 그날이 갑자기 다가와서 그런 일을, 그런 말을 남길 여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미리 하고 싶은 말을 남겨두었다가 떠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중요한 교훈을 유언처럼 남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기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남기고 싶은 말들 그들 각자에게 남기는 모습을 봅니다. 형식은 축복하고 기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그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그 기도 속에 담았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강 건너편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민족에 대한 봉사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후손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희망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그런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섰고 또 가장 탁월한 지도력으로 그 일을 완성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서에 우리 쭉 보아왔던 대로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땅의 평화를 찾은 지도 여러 해가 지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된 것을 바라보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씀을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말씀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지금까지처럼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길이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겼고 24장 말씀에서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그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옳지 않게 생각되거든 정직하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제안을 백성들에게 하고 그래서 그 제안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그 언약을 지켰고 다짐했고 여호수아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2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장 말씀을 같이 나누어 읽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 내용 골자가 다 이게 전부입니다만 좀 더 몇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상 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결코 쉽지 않았죠. 또 여호수아로서는 아마도 갈렙과 비슷한 연배였으니까 그도한 나이 40세쯤 되었을 때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해서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전 과정에 동참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던 정복전쟁을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오늘까지 그 모든 과업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생각해본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고 어느 한순간만 삐끗 잘못되었더라면 모든 일이 어그러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을 터인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 협조 속에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쯤 되어서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으니까 이때가 세상 떠나기 직전이었으므로 110세쯤 되었다고 보면 나이 80세쯤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고 대체로 그 정복 전쟁의 기간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4년까지로 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길게 14년 동안 정복 전쟁과 이 분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15년 정도의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한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이 1절에서 5절까지 핵심 주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의 삶에 인생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무슨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다른 무슨 성취를 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인생에 다른 것 하나 한 줄도 기록할 만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젊어서 성장기 한 40년 동안 애굽의 시느마에서 절치부심하는 세월을 보냈고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곡절 많은 광야 생활을 끝까지 믿음 붙잡고 모세의 뒤를 따라 시종으로 살았고 또 그 후에 한 3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땅 나누어주고 그 분산된 민족들을 돌아보느라 정신없는 세월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인생에 다른 아무것도 게 없습니다. 이력서에 뭘 쓴다고 생각해 보면 무엇을 게 있겠습니까? 첫째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살았음. 둘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했음. 이 두 가지 빼놓고는 그 이력서에 적을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민족을 위해 바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일에 자기 모든 생계를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추구한 것도 없고 즐긴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말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 인생의 눈물과 땀과 피와 모든 것이 다 들어간 모든 것이 다 투자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삶이 그 삶이었는데 자기 이름 한 자도 내가 어떻게 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원주민들 여러 부족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신 것이 다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삶을 살고 삶의 마지막쯤 도착했을 때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때때로 사람은 본의 아니게도 본능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우리가 논리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본능적으로 자기 족적을 남기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현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떠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기울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물처럼 바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약의 번제물, 번제 드릴 때 보십시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을 불태워 바치고 나면 제물 흔적이 남는 게 없습니다. 곡식을 바칠 때도 불태워 바치고 동물을 바칠 때도 불태워 바치고 그러고 나면 남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남는 흔적이 없이 깨끗이 불타 없어져야 좋은 제사 드린 것이지 거슬린 찬동이 남아있으면 보기에도 흉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한 제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난 다음에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래 10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심과 벌로는 물 주었지만 심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고 떠날 때도 그 믿음으로 떠나는 이런 장엄한 신앙인의 모습을 늘 갖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만큼 그 역사에 흔적 남길 자격이 있는 사람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건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은 백성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이하 6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이하에 기록된 남은 백성들에게 남기는 당부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잘 지켜라는 겁니다. 말씀 잘 지켜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율법 잘 지켜라 그러는데 율법이란 도대체 뭡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언급했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법규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율법을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뭐 우리로 하여금 숨쉴 틈을 주지 않고 하고 불평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불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천막 하나 치고 그 천막을 몇 개나 쳤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백 개, 수천 개 천막을 치고 한 장막 안에 수백 명, 수천 명 더불어 살아갑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천막들을 치고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네 거 내 거의 땅의 경계가 있기를 합니까? 소유물에 내 이름 너 이름 써놓을 수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혼잡한 생활이 될 수 있는데 도적질을 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안 가르쳐 두면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율법의 규정과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 삶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율법의 은총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거죠.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서로의 가정을 보호하고 서로의 명예를 보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놓은 장치,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홀로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그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제도가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게 살아가는 표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지키고 그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천국 백성의 헌장과 같은 말씀,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의 영광이다. 아무에게나 십계명 말씀이 주어집니까? 아무에게나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은 구약시대 때 규정이니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간 우리와는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꼭 그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또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개념 아닌가,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했던 당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책망하셨는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미 시효가 상실된 것으로 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절대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에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 같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율법 폐기론 내진 도덕 폐기론으로 가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때마다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반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반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온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과 유전을 반대하신 것이지, 임의로 전통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보다 그 전통을 더 소중히 여겼을 때 그걸 비판하고 책망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시키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죄 지었을 때 속죄제도 드리고 남의 그 손해 보였을 때 석권제 드리고 이런 모든 제사제들, 또 들어가면 나가서 나가면 손 씻는 것, 이런 결례를 행하는 것, 이런 인간을 정결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제사 드리심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제도를 통해서 속죄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종류의 조항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외 여러 종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많은 종류의 말씀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서 영광스럽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우리 모두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주시는 것이 내 개인과 공동체 행복을 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잘 지켜질 때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발전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소중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이 더 행복한 조건이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보다 아직 광야 생활할 때인데요. 신명기 시절이면 땅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앞섰습니까? 문명의 수준이 높았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자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셋째로 율법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리란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 바른 교훈이란 뜻이죠.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성령 받아서 잘못되었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죠. 바르게 살다 보니까 자부심도 생기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발전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영광에 접근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진리이다. 네 번째로 모든 율법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그림자와 예표와 같다. 제사 제도 자체도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했고 성전의 모형도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았고 모든 구약의 사건과 역사와 말씀과 제도들이 다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우리 행복을 개인과 공동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율법이 우리를 존귀 만들 수 있다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심이 우리에게도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출발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요약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 걱정 저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아멘했던 여호수아가 평생 그 말씀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자기도 세상 떠나면서 자신이 받고 은혜 받고 지키고 사랑했던 그 말씀을 남은 사람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내가 지켰던 말씀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에서 수학 공식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지식으로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받은 말씀이어서 내가 들은 말씀이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왔더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자기 체험이요, 자기 은혜입니다. 고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 들었고 그 말씀 더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없는데 내 영혼 속에 빛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소금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빛이 내 안에 꺼져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진리의 빛이 선명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여호와의 율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비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이 은혜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체험이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누리지 않고 내가 살지 않았던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강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인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라 하고 몇 가지를 시달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가 기록된 말씀 잘 지켜라 그럽니다. 기록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중요히 생각하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한 세 종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들은 말씀, 사도들이 들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 있습니다. 둘째는 그 들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셋째는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말씀이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더 이상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서의 말씀이 되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이 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하시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확신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확신이라는 것도 자기 신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그것도 분간하기가 어렵죠.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느낌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참 필요하죠. 그런데 분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도 좋을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기록된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그거 다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기준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인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인가 여기에 착념하고 이 말씀 표준 삼고 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 함께 섞여 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이름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 함께 섞여서 그 문화 속에 그 종교 속에 그렇게 섞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요. 복 있는 사람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서고 앉는 자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유행하는 문화라고 해서 아무 문화나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함께 앉고 함께 서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들과 더불어 섞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혼잡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땅 백성들의 강력한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그걸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앉고 서는 자리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명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셋째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사랑해라. 1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조심해서라는 말이 좀 의아하죠.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비슷한 말씀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무분별한 감정의 남용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별 없는 감정의 남용이 아니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 칠 땐 호되게 야단을 치고, 엄격히 다룰 땐 엄격하게 말하고, 되고 안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지혜와 총명이 더해,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분별 있는 사랑이 되어야 점점 풍성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서란 말도 신중한 자세로 인생을 살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인생살이 하나하나를 신중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네 번째인데요. 그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혈통의 혼합을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혼합을 더 경계하시고 조심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면서 마지막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마지막 경고를 해줍니다. 이 마지막 경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의 말씀들을 다 지켜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해 드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길한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불길한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매 순간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셨던, 이길 것이다 하셨던, 너희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선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를 등 돌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마주하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내 뒤에 길게 늘었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그림자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을 등지면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조심해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등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도록, 그리하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항상 선하신 주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걸음으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라고 강조합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여호수아가 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다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꼭 같은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말씀 보시면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들만 그러거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이 오게 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불길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결코 나타나지 않고 선한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신중한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않고 모양도 취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는 축복이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